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44쪽이 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같이 간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사오니 주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이 죄인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리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 저희가 피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초하며 지나온 조용한 시절이 끝나고 세례받으시고 자신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루하루의 사건이 뛰어난 기억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처음에 보면은 사흘 되던 날에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의미를 가지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가나는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나사렛에서 북쪽에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 동네에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혼인 잔치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것이 동네 잔치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혼인할 때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데 특별히 잔치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는 아마도 혼인 잔치에 관계가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은 혼인의 처함을 받아서 그곳에 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곳에 있으면서 주인된 입장에서 그를 도와주는 자의 입장에서 그 잔치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잔치를 즐거우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잔치에 부족함이 없는가 돌아보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마시는 음료수가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잔치에 갔는데 거기에 음료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는 물 마실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음식만 계속 나오겠습니다. 하면은 그 결혼식의 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일생을 가약을 하는 중요한 모임에 그들이 정성스럽게 결혼식을 준비하면 여러분도 결혼식을 할 때에 요새 보니까 한 1년 남았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결혼식을 다 준비하는가 염려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일생에 한번 있는 혼인 잔치를 위해서 그들이 정성스럽게 그것을 준비했는데 뜻하지 않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마실 것이 떨어져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같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실 것이 떨어져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어머니가 와서 그 모든 것을 자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태도를 가지고, 또는 그 자기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은 마리아는 그때 그것에 대하여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대꾸하지 아니하고 바로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 그 말을 들은 즉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 믿음을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한 20갤론에서 30갤론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큰 항아리입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큰 우리가 김장할 때 쓰는 장독대 그렇게 그만한 크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장독 그만한 그것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풍습에 또는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에 그 발을 씻도록 물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는 손을 씻도록 하는 것이 풍습이었고 종교적인 그러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쓰기 위해 가지고 물을 많이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독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다가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그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그랬을 때 그 하인들이 가서 그것은 뭐 하려고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가득 부었습니다. 우리가 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가지고 와봐라. 내가 좀 맛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시키지 않고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질문하지 않고 그것 우리 풍습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갖다가 주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질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갖다가 주었을 때에 그 연회를 맡아서 주관하면서 그 결혼식하는 이러한 신랑과 신부는 아니고 결혼식하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뭐 부친이거나 그러한 사람보다도 이러한 결혼식을 잘 순서가 진행되기 위해서 그것을 맡아보는 이러한 사람이 그것을 맛을 보고는 야 이거 참 전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연회를 할 때에는 그 주인들이 꾀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독한 술을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취하게 한 후에는 그 술이 떨어질 때가 되면은 이제 더 안 좋은 것들을 그냥 내어놓는데 그리하여 점점 값이 나쁜 것으로 내려가는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에 나온 것보다 이제 나중에 지금 나오는 것이 더 맛이 있고 더 값진 상등품을 남겨놨다가 이제 가지고 나오는가 그 사람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께서 물을 붓도록 하시고 그 물이 변하여서 특상품에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전에도 예수님이 신기한 분이신 것을 알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구속자이시구나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만한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저녁 시간 그것을 깊이 생각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의문나는 것들 몇 가지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 많은 교훈들 가운데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 말씀이 명령하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1.1획도 빠짐이 없이 그가 그것을 그대로 행해 나가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4절에 하시는 대답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건방진 대답이 있는가?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요 하고 이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여 하고 부르고 자기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고 간곡하게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얘기한 거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나도 예수님을 닮아보자.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당장에 아마 이거 여러분 그 집안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여 하는 것은 우리말에 번역할 때에 여자여 하고 이렇게 번역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그저 남을 향해서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여자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러한 눈초리로 이제 어머니를 부탁할 때에 그때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는가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때의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나의 일을 다 마치고 떠날 때가 가까웠지만은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이 세상에 더 계셔야 되기에 이 어머니의 앞길을 염려하면서 아들이 보소서 옆에 서 있는 나의 제자 이가 당신의 아들로서 내가 이제 그동안 섬겨온 그러한 섬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을 분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여자여 이렇게 번역해서 그것이 좀 불경스러운 것 같고 존경하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사용할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을까? 그 생각에 반대 마땅한 말을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부인이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조금 더 공손하고 점잖은 말이 될까? 아마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 좀 좋게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 어머니를 극장으로 표현하면서 그 이러한 그 여자라고 부르는 이러한 의미인데 가장 높일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운데 그 우리 국어에 더 익숙하고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 다 끝나서 저를 좀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이것은 결코 그 어머니를 가볍게 부른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여자여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따르는 그를 향해서 그를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부름으로 그를 부를 때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그를 대하시는 부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여자애 할 때 그것이 가볍게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고 그것이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말이 번역이 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사용할 때에는 그렇게 가벼운 뜻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의심이 나는 그러한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어머니가 이제 무엇을 부탁을 합니다. 야 오늘 여기 저 그 내일은 쓰레기가 치운 날인데 여기 쓰레기 좀 이제 밖에다 내놔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의 어머니가 와서 여러분에게 뭐 얘기할 때는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나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잘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생각하고 아 어머님의 뜻을 잘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그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어에 가서 그 똑같이 이것이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네 단어를 사용한 것이 어느 곳에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 몇 군데 똑같이 말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서 말을 사용한 부분들은 대개 마귀가 그 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올 때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때가 되기 전에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할 때에 그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 마귀가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서 그를 지극히 높은 자로 보면서 그가 그에게 하는 얘기인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또한 우리가 구약에 가서 보면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나왔을 때에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저를 어떻게 이러한 얘기들을 할 때에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엘리야를 돌보던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엘리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 똑같은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를 향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 여인이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할 때에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나를 찾아오고 당신이 나에게 와서 우리 집에 유숙하는 이러한 길을 통하여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이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웬일입니까? 이렇게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그들이 사용할 때에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한 말로 사용하기보다도 이 일이 나와 당신과의 어떠한 일입니까? 하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나와의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 이 말을 번역해 본다면은 이 일이야말로 이제 어머니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이 일을 내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집에서 어머니를 섬기며 어머니의 일을 돌보며 어머니 아들로서 생활하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세상을 구속할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이 일에 있어서만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래야 내가 어머니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여 이러한 일을 조그만 일을 행하는 이러한 일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온 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날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이에 어떠한 일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제 해야 될,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세상에 있는 아들로서가 아닌 나의 영광을 나타낼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순간에 이 어머니의 그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룰 그러한 때가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때가 중요한 때인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때를 항상 기다려온 때가 있는데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시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안 됐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한 그러한 대답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기 쉬운 것은, 교회에 가면은 그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틀렸다. 예수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술을 만드신 것인데 왜 교회에서는 그 좋은 술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느냐?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귀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술을 즐겨서 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그것이 포도주가 모자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어에 가서 보면은 원어에서 사용하는 그 용법은 우리말처럼 포도주 하면 포도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포도주가 뭐냐고 물어보면 포도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발효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술기운 알코올이 이제 만들어지고 해서 그것을 먹으면 취하는 그것이 포도주입니다. 우리말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유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어에 가서 우리가 그 말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그 술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 하나를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말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도나무에서 난 그러한 주스를 사용할 때에, 그러한 즙을 사용할 때에 똑같은 말을 사용을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거, 포도나무에서 나온 액, 그 즙을 얘기할 때에 그거 이 똑같은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한 이 포도 송이를 얘기할 때에 이 똑같은 용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포도나무 자체를 얘기할 때에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 그 여기에서 우리말로 포도주라고 번역된 이것은 그렇게 한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를 그 말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넓은 의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되겠는가? 여기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책을 제가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원어로는 Bible Wines or the Laws of Fermentation 이러한 제목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패턴이라고 하는 그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러한 그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와인과 또는 이러한 그 발효시키는 것에 대한 법, 여러 가지 술을 만들 때에 발효하기 위해서 효소를 집어넣는 이것뿐만 아니라 무교병을 만들 때에 너희 가운데 누룩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러한 것과 비추어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친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그 이 용어가 넓은 뜻이 있다면은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였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 경우를 돌아보면서 또는 여기에서 이루어진 그 기적적인 역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해석을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적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그가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열매가 맺게 하시고 좋은 곡식으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과 공기와 모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그가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가 창조하신 것 가운데 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포도나무가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것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이 물을 갖다가 그 포도나무가 빨아들입니다. 뿌리에서 빨아들여서 그것이 포도나무에 퍼지고 그것이 기이하게 변하여서 포도송이가 되고 포도즙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또한 이 같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붉은 것을 보지도 말라고 하였고 이것은 독사에 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것을 입에 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것을 입에 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러한 자들은 끊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어떠한 것을 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그가 행하셨다면은 그가 창조하신 그 역사를 그가 또한 기적으로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나무에 그 즙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천지에 존재한다면은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걸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겠는가, 그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다면은 그것이 무슨 기적이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물이 포도즙이 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도 기적적인 일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보는 일인데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고 그것에서 이제 우리가 포도즙을 딸 수 있는 것,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뒷마당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포도씨를 심어가지고 잘 그것을 돌보면 거기서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비가 오고 여러분들이 그 나무를 잘 돌보면은 거기에 포도송이가 열립니다. 거기에 포도즙이 생깁니다. 물이 포도즙이 되는 것,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면은 그것이 무슨 기적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5천명을 남자만 5천명을 그 보리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셨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지 못할 것을 그가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에 수개월을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수고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곡식을 그가 그 자리에서 생산해내시고 그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수확해서 요리해야 될 고기를 그가 그 순간에 만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이상한 것을, 있을 수 없는 것을 그가 만드신 것이 기적이 아니고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 순간에 그가 그것을 만드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오랜 몇 달의 세월이 지나야 그 땅에 있는 물이 변하여서 포도즙이 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물이 포도나무의 그러한 역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포도즙이 되게 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 참으로 크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패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 혼자의 생각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깊이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얘기한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섯 항아리에 그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걸로 하여금 그 포도나무에서 매년 나오는 이것을 만드셨다면은 그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거기에 물을 부음으로 거기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이러한 즙을 그들이 얻을 수가 있었던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인가 우리가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매년 보면서도 너무 흔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 포도나무에 포도즙이 열리는 이것에 대하여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역사지만은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즙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매년 그것 시절이 되면은 그것을 보고 즐길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하신 기적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 그것 마땅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른 그 헨리 먼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박사가 또한 얘기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이러한 알코올, 여러분을 취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러한 역사가 아니고 이 창조한 역사를 사람들이 부패하게 함으로써, 썩게 함으로써 변질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순전했던 사람이 죄악으로 변질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순전한 것을 사람들이 변질시키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산물이다. 꼭 그렇게 그 술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처음에 그 취할 악한 것을 그들에게 내어놓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그 입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음료를 그 순간에 그가 만들어낸 이러한 역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우매한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가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들은 무엇인가? 그 많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장담하고 나는 내 삶에 대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여기에서 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딴에는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만큼 준비했으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 음식과 음료수를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생각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그 음료수가 모자라게 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삶의 앞길에 대하여 장담하면서 나는 내 계획은 이렇고 내 삶은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 문제들이 심각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해를 살아오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기치 못하였던 그러한 것들을 겪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어려움, 예기치 못하였던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온 그때에 이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것은 거기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붙잡고 그저 머리를 끙끙 앓고 괴로워하면서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마리아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익히 아는 그러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마음의 슬픔에 가득 찼을 때에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까 근심에 쌓였을 때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때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였다고 성경에서 그들의 지혜로운 태도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고하였을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가끔 우리가 가지는 태도는 예수님 여기에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하여서 나의 필요를 다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봐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갖다 드린 후에는 그 해결 방안을 갖다가 놓습니다. 예수님 맨날 몇 시가 되면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훈수하며 우리의 시간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명령하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거기에 의문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시키시든지 이제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았으니 그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다. 예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실 것이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책임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그 요셉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사는 것이 너무 깁니다. 하루하루가 이것이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게 불의한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아마 그러한 그 기도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로움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그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과 그 나라를 구하는 일에 그가 사용받을 수 있는 그 때를 준비하시고 그 때가 되매 그를 나오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내려놓고 맡긴 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신 시간표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리아의 믿음과 같은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때에 순종을 통해서 그 해답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기도는 했는데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물을 갖다가 퍼서 여섯 항아리에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갖다가 떠다가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은 그것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야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거 뭐 별로 뭐 소용이 있는가? 누구는 국민학교만 나와가지고 큰 한국의 재벌이 되고 그리하여서 그 자기가 할 그 떵떵거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뭐 쪼잔하게 앉아가지고 시험 보느라고 뭐 이럴 필요가 있는가? 이거 다 그 물 붓는 것과 같은 이러한 헛된 고생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부으라고 할 때는 물을 채우는 거 좋습니다. 까뜩까뜩 공부하라고 할 때는 까뜩까뜩 공부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야 이거 뭐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처지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킨 일이라면은 그거 물을 붓는 것과 같이 까뜩까뜩 부어놓는 그러한 순종하는 생활이 있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공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채우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일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손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물을 채울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활을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우는 이러한 순종함이 있을 때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헛된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순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맛있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지혜로우신 분이 계시기에 그를 순종하는 것 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거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가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것을 맡긴 후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삶에 충성하였을 때에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이 어떠한 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인가? 세상에 없는 기이한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그 지난주일에 흥부와 놀부 얘기를 했지만 그 신청전이나 춘향전은 조금 재밌는데 흥부와 놀부는 읽어보는데 별로 그렇게 그 판소리가 돼가지고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해서 그런지 조금 재미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슬근슬근 이제 톱질을 하면은 그곳에서 뭐가 이제 벌어지면은 뭐가 놀라운 것들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 생활 가운데 슬근슬근 톱질하듯이 이상한 것들로 우리 생활에 역사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물이 땅에 비가 떨어진 그 물이 포도나무에서 포도즙이 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적당한 때 그것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우리 삶을 맡기고 그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거 복된 삶입니다. 즐거운 삶입니다. 재미있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것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가? 오직 이것을 우리에게 써주신 것은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그저 재미있으라고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고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따라다니던 가운데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더 큰 믿음 가운데 나간 것을 저희가 읽어보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저희의 일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러한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과 같은 산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저희가 깨달으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 가운데 더욱 깊이 나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저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저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며 이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